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열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태국 방콕에 있는 레부아 럭셔리 호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 이 스카이 라운지 모습인데요. 스카이 라운지가 이제 56층에 있다고 합니다. 이 56층에 있다 보니까 뭐 태국 방콕 시내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고 아주 전망이 멋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렇게 멋있는 저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아주 특별한 행사였는데요. 행사 제목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 끼 식사였습니다. 요 행사 제목만 듣고도 살짝 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 식사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 가격을 알게 되면요 좀 더 열받을 수도 있어요. 자, 레부아 럭셔리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진행된 한 끼 식사의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1인당 2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17%의 세금과 봉사료가 더해져서 실제로 1인당 식사 한 끼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3천만 원이 넘었다니까요. 식사 한 끼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 가격을 듣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네스북에 이 식사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 끼 식사로 기네스북에 올라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에 대해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돈 3천만 원이 넘는데 이 식사에 도대체 무슨 메뉴가 나왔느냐. 벨루가 캐비어, 고베산 쇠고기, 브리테니 랍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생소한, 이름도 생소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먹기 힘든 재료로 만든 고급 메뉴들이 줄지어서 나왔고요. 한 병에 2억 원이 넘는 와인. 이게 진짜 맞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맞더라고요. 한 병에 2억 원이 넘는 와인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이 쫙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은 6명의 요리사가 직접 요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식사에 참석한 40명의 손님들은 미국 호텔 측에서 엄선한 거예요. 호텔 측에서 엄선해서 초청을 했는데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의 네로라 하는 갑부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듣고 살짝 열이 받는 분 좀 계시죠? 자, 그런데 방금 소개한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 끼 식사 요게 있고 나서 약 1년 후에 한 끼에 2만 5천 달러, 3천만 원이라는 이 가격을 가볍게 뛰어넘은 한 끼 식사가 미국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저곳은 미국 뉴욕에 있는 아주 평범한 스테이크 식당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같이 둘이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지불한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이건 진짜 놀라야 되는데 놀라실 것 같은데 무려 39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리액션은 이거는 뭐 이거 진실한 리액션이라고 제가 믿을게요. 아니 3,900만 원도 아니고 3억 9천만 원도 39억 이거 정말 기절 초풍할 일인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두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39억 원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이거 교우 여러분 중에 그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이기도 한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오다냥이라고 하는 중국의 펀드 매니저예요. 놀라운 것은 자오다냥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 저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려고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956년도에 단돈 100달러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2010년 기준 620억 달러, 우리 돈 70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불려요. 투자의 신,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저 사람과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 부를 축적하는 저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수많은 방법을 식사를 하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워렌 버핏과의 이 점심 식사는요,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경매에서 공개적으로 낙찰자와 낙찰가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은 전액 빈민구제단체에 기부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자오다냥이란 저 사람도 39억 원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노하우들을 배우려고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흥미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저 자오다냥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마치고 나서 기자가 무려 39억 원이란 식사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 엄청난 내용들을 들으셨죠? 배우셨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 자오다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아니, 허무해도 39억 원이나 지불하고서 특별한 내용을 배우지 못했다니요. 하지만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다음에 저 자오다냥이라는 사람이 일약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고요. 자오다냥이 보유하고 있던 우메이 상업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솟는 주식을 매각해서 저 자오다냥이 무려 210억 원가량의 차익을,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로 39억 원을 지불했는데 얼마를 거둬들인 거예요? 210억 원.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은 거죠. 혹시나, 아이고야, 나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2만 원만 가지고 서점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수많은 노하우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값비싼 식사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시작한 이유, 짐작이 되십니까? 배움의 중요성.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식사 가격을 지불한 이유도 결국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꼭 배워야 할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다는 것이죠. 공자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3인 지행이면 2인 필유 아사라. 세 명이 길을 가면 나를 제외한 두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배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며 우리의 스승이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눈물과 그분의 분노까지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비유가 나와 있어요.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쭉 살펴보면 지금 읽은 저 비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연속해서 세 개나 나와 있습니다. 저기 저 비유, 99마리 잃어버린 양을 두고서 99마리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저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요 똑같아요. 세 개 다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동일한 메시지, 그 동일한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세 개의 비유 속에 동일하게 담겨진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메시지에 담기는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토록 강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를 보셔요. 지금 읽은 누가복음 15장 3절을 7절에는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대단히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서 딱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헤매고 다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 멍청이. 아니 세상에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99마리 양을 제쳐두고 온 사방을 헤매다니요. 그러다가 99마리 양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짐승이 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공격하면,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99마리 양을 싹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한 인터넷 크리스천 카페에서 99마리 양을 훔쳐놓고, 제쳐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저 사람의 행동이 경제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건지 수치로 계산을 했어요. 수치로. 양 한 마리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10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려 1억 780만 원의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저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저런 사람이 회사의 CEO가 되면 그 회사는 100% 망합니다. 저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요 그 집 식구들은 미안하지만 산 입에 거미줄 치기가 딱 십상이. 자, 그러나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저 사람을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경제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얼마나 손실을 받느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기 때문. 다시 말해,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올인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간절한 이 마음을 너희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꼭 배워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성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올인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가상 7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실행에 옮겼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그야말로 용서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학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용서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실천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나한테 죄를 범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490번 용서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횟수도, 용서의 정도도, 용서의 대상도 제한하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극심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와 같은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신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는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 아주 적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알기는 아는데 또 예수님처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크리스찬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을 제대로 실천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테레사 수녀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안겨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즉, 나에게 커다란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 버겁기 때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가 아닌 망각이라는 대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용서 대신에 시간의 흐름 속에다 자신의 아픈 마음과 쓰라린 상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지요. 세월이 가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과 상처가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망각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면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망각이라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내가 받은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망각이라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왜?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이 세 번째 이유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자신을 죽이는 그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용서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그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픔을 안겨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에 대하여 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말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실천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장시하 시인이 쓴 용서라는 시를 음미하면서 서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진정 사랑함은 진정 용서하는 것. 그랬다. 33살 이스라엘 청년 예수도 목수의 아들로 간직할 수 없는 세상의 무시와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용서하였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였다. 눈물로 용서하였고 보혈로 용서하였다. 지금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가 흐느낀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흐느낌에 나는 울었다. 사랑과 용서가 하나임을 알지 못했던 날들이 부끄러웠다. 2000년 전 어느 골짜기에서 피 흘리던 예수의 피가 내 눈물이 되었다. 예수는 사랑이었고 진정 사랑함은 진정 용서하는 것이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올인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 또한 나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